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22대 총선은 끝났지만 선거에 쓰인 폐 현수막 처리가 골칫거립니다. 현수막 한 장을 만들고 버릴 때마다 4에서 6kg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재활용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수막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 건지, 또 현수막 난립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860만 명에 달한다는 1960년대생 초고령 사회의 주역으로 나설 가능성이 큰 세대이기도 합니다. 60년대생의 역할을 다룬 60년대생이 온다.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1분기 성장률이 예상밖에 높은 수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이후에 바로 그 글로벌 기관들의 그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한 평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상향을 시사했는데요. 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 태평양 신용 등급 담당 이사가 이제 오늘 이제 서울에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1분기 한국 성장률이 1.3%를 기록했는데 생각보다 높았다. 분기별로 전망 조정을 하는데 6월에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피치는 1분기 우리 성장률을 0.5%로 봤고요. 연간으로는 2.1%로 전망한 바 있는데요. 지금 1분기 전망치가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이 성장률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국제금융센터가 이제 이슈 브리핑 자료를 내놨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은 대다수 분석기관이 지금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대 후반이었다가 지금 2%대로 다 상향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먼저 이제 바클레이는 종전 1.9%에서 2.7%로, 또 골드만삭스는 2.2%에서 2.5%로, JP모건은 2.3%에서 2.8%로 각각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기관들이 그 금리와 관련한 전망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블룸버그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이유가 더 생겼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웃돌다 보니까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가 됐다는 겁니다.
네.
또 피치에서도 오늘 한국 기준금리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요. 피치에서는 그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금리 인하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은 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뒤따르면은 3분기부터 연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한 0.25%포인트씩 인하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네.
내년에 이제 두 차례의 금리 인하가 더 단행되면서 기준금리가 수년 동안 연 2.5%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긴 했지만 기관들이 또 섣불리 경기가 회복됐다고 얘기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겠죠.
예예. 예. 지금 어제 아마 설명드리면서 한국은행에서도 조심스러워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하기라고 좀 진단하기엔 좀 이르다 이런 평가들이 좀 지배적입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이 소비 지출이 최악은 벗어날 수 있겠지만 이 고용 시장 악화라든지 뭐 높은 부채 비용을 감안하면 강한 소비 회복의 시작이라고 확신하긴 어렵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네.
바클레이도 이 정부 주도의 성격이 커서 이례적으로 양호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프랑스 BNP는 2분기부터는 또 건설 투자라든지 소비가 약화돼서 이 성장세가 둔화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아직 지금 고금리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요. 또 내수가 계속 조금씩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약세 그리고 주택시장 침체와 이런 소비 둔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그 지난밤에 그 1분기 성장률 나왔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좀 반대 상황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예, 미국 상무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1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죠.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조사한 경제학자들 예상은 2.4%였는데요. 예상치보다 많이 낮은 겁니다.
네네.
지난해 4분기 3.4% 성장률에 비해서도 크게 둔화된 거고요. 상무부는 1분기 성장률이 작년 4분기보다 둔화한 이유로 개인 소비와 수출 그리고 뭐 주정부, 지역정부 이런 지출 증가세가 감소했고요.
네.
또 연방정부도 지출을 줄인 탓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물가 관련 지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함께 발표됐는데 이게 1분기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죠. PCE 가격 지수라고도 하는데
예.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는 지난해 4분기보다 4분기 1.8%였는데 그것보다 1.6%포인트 오른 거죠. 작년 1분기에 4.2% 증가 이후 가장 큰 상승인데
네.
상품 가격 지수가 지금 0.5% 떨어진 반면 이 지금 또 서비스 가격 지수가 5.4%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세가 꺾였지만 지금 물가가 잡히지 않다. 오히려 물가가 오르고 있다. 이런 신호인 건데요.
네.
뉴욕타임즈는 연준이 물가를 잡으려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 둔화를 꼭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고금리가 물가를 낮추지 못하고 경제 활동만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 상태가 심화할 경우 이 경제 불황에도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이 당초 올해 상반기로 기대했던 금리 인하가 최소 하반기로 좀 미뤄지고 또 연준이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까지 일각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표가 발표되면서 뉴욕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죠.
그렇습니다. 지금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 전장 대비 375.12포인트 빠진 38,085.8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내려가서 5,048.42에 폐장을 했고요.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100.99포인트 밀린 15,611.76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 발표 이후에 주요 지수가 한 1%포인트 이상 빠졌거든요. 이제 장 후반에 하락분 일부가 좀 회복을 했고요.
네, 네.
좀 개별 종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지표와는 또 반대로 또 개별 종목 중에서 잘 나오는 데들이 좀 있어요. 이 장 마감한 다음에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올 1분기 매출과 순익을 발표했는데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예,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그 지난 1분기 약 우리 돈으로 111조 매출을 올렸고 MS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85조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알파벳은 주당 $0.2 사상 첫 배당금 그리고 최대 7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이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알파벳은 12%, MS는 5% 급등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상속 관련해서 아주 눈에 띄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법 소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상속세와 관련된 거라서 경제 뉴스로도 좀 분류될 수 있는데요.
예, 예.
헌법재판소가 1977년 민법에 도입된 이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으로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자, 먼저 이제 고인이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한 자녀, 배우자, 부모와 형제 자매도 무조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 현행 제도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네.
헌재는 이 폐륜적 자녀와 부모는 상속에서 배제해야 한다. 또 부모를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는 상속에서 혜택을 받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폐륜에 따른 상속 배제에 대한 헌재는 엄격한 또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이런 폐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민법 1112조 1에서 3호가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고인의 형제 자매가 있으면 남긴 재산 중에서 일부를 받아갈 수 있는데 이제는 아예 그 상속 배제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맞습니다. 예,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이제 기여가 없었다면 이 형제 자매들이 상속을 요구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 예를 들어 한 좀 예를 들어 드릴 수 있는데 그 미혼으로 2020년에 세상을 떠난 분이 있습니다. 이제 생전에 이제 부동산 같은 이런 전 재산을 5개의 공익재단이 기부하고 눈을 감았는데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던 분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 사망한 다음에 형제 자매들이 이 재단을 향해서 소송을 낸 게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재산 중 일부를 좀 요구할 수 있던 게 이제 현행 민법 때문인데요.
네, 네.
현재가 이 부분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효력을 정지를 시켰어요, 이번에. 그래서 고인의 형제 자매도 형제 자매가 이제 상속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라든지 뭐 상속에 대한 기대 이런 게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도 유류분을 주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당장
실효가 된
겁니다. 실효가 된다는 거죠. 된다면서요. 네. 자, 그러면 고인을 생전에 모셨거나 그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어떤 증여 권리 뭐 이런 건 더 인정을 해줍니까?
예, 이제 그 표현하기로는 이제 효자에 대한 인정이 좀 커졌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그 네. 효자들이 이제 보답으로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 이런 취지의 판단을 내놨습니다.
네네.
그 현재는 유류분 청구권이 있는 다른 유족들이 이제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은 이미 그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도 내놓아야 하는 게 지금 현재 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은 민법에 아무래도 규정돼 있다 보니까 좀 지켜졌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고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또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는다 해도 현행법상 이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돼서 재산을 그런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던 건데 이거를 이제 이거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딱 선을 그어준 거죠. 어쨌든 유산 상속에 있어서 효자들을 더 배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최영창 기자님께서 경제뉴스 브리핑 전해주시는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7분입니다. 선거철이 끝나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현수막 쓰레기가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자원 낭비와 공해 논란에도 왜 매번 현수막이 이렇게 난립하는 건지 규제는 없는 건지 따져보고요.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사장님 조금 이렇게 자리를 약간 네, 마이크 쪽으로 가까이 해주시면 더 잘 들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한번 선거를 치르고 나면 버려지는 현수막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얼마나 될까 싶어요.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선거용 폐현수막 약 한 1만 4천 톤 정도 되고요. 한 번 선거를 할 때마다 약 한 1,500에서 한 2천 톤 정도의 현수막 쓰레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 갖고 유독히 그 폐현수막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아마도 이제 지금 이제 법이 옥외 광고법 이런 것들 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의 현수막들은 무제한 사용을 하도록 하고 또 이제 후보자 이제 선거 사무실 앞에서 대형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군요.
더 네. 많은 현수막들이
발생했습니다. 어쩐지 이번 선거 때 보니까 정말 건물을 가릴 정도로 큰 거 저렇게 큰 걸 본 적이 없었 다 네. 싶을 정도로 큰 현수막들이 있었거든요. 잘 달려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어떤 네. 후보자는 네. 100m짜리 현수막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아, 그럼 위에서 아래로 100m요?
네.
건물
그러니까
높으니까.
전 건물을 다 이렇게 걸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아, 그러니까 보통 건물 높이가 100m면 한 층이 한 2.5m로 치더라도 이게 40층 넘는 길이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런 말씀이실 텐데 그런데 이 현수막이 재활용이 어렵습니까?
일단 현수막이 재활용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재활용이 안 된다라는 건 아니고 어렵다. 왜냐하면 네. 일단 재질 자체가 전체 플라스틱이거든요.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그 재활용하는 용도가 제한적이고
네.
그다음 재활용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뭐 이 가방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마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 정도밖에 그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현수막 가지고 뭐 가방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줘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돈 들고 오히려 쓰레기를 만드는 이런 그 문제까지 발생을
네.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잉크에다가 색깔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재활용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재활용도 어렵거니와 이제 사용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현수막으로 만든 뭐 이렇게 에코백 같은 것들 처음에는 신기하고 그래서 네. 봤지만
백화점에서 뭐 팝업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거 봤거든요.
네.
꽤 그럴싸하긴 한데 막상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백화점 같은 데서 이제 네. 그렇게 판매하는 것도 한 5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런 네. 것들 누가 5만 원 주고 내가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사겠습니까? 이제 이런 그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관련돼서 있어서 저는 아나운서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걸 한번 사볼까 말까 막 이런 네. 고민을 잠깐 했는데 고민들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현수막 재활용률이 어느 정도 돼요? 이 사장님.
뭐 정부 그 이렇게 그 통계에 의하면 한 25%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건 전 정확한 수치가 아닐 것 같고요. 이제 그냥 25% 정도 재활용 그 업체로 넘어간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했는지 물건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기
재활용
때문에
재활용 업체로 갔더라도 거기서 예. 재활용을 진짜 했는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재활용을 하려면 뭐 이렇게 가방을 만들려면 예쁘게 만든다든지 네. 뭐 기타 등 이런 식으로 하면 잘라내는 부분들이 더 많을 거고요. 그렇다 보면 전체 양의 제가 판단하기엔 10% 이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재활용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소각해요?
대부분 소각으로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타는 쓰레기 이런 것들은 매립을 네.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게 그 플라스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수막 하면 저희가 겉으로 볼 때 그냥 비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합성 섬유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거는 매립하면 그러면은 얼마쯤 있으면 이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될까요?
그 아마도 그진 한 몇백 년이 지나야만이 제대로 다 분해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난지도에 가보면 50년대, 60년대 먹었던 가자 봉지가 그대로 있거든요. 네. 썩지 않고. 근데 이 현수막은 더 두껍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정책이 매립 정책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네. 이제 매립을 금지를 합니다. 네. 2026년도부터는 매립을 금지를 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매립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제 빨리 썩느냐, 뭐 어떻게 썩느냐, 그건 이제 이후의 하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전량 다 이제 소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각할 때는 어떤가요? 거기 소각할 때 나오는 안 좋은 물질 같은 건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플라스틱 재질이고 또 하나는 각종 인쇄를 염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그런 염료와 플라스틱과 또 다른 소각장에 가면 다른 물질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한 것들이 같이 혼합되면서 뭐 휘발성 물질들이 나타나 다이옥신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다이옥신이라든가 네. 이런 물질들도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소 산화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 재활용이 한 10%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재활용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일단은
재활용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철거를 하잖아요. 철거를 하면 재활용 업체에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각각의 이제 뭐 이물질 되는 마대라, 그러니까 이제 이 대 같은 거, 뭐 끈 같은 게 이렇게 다 이제 분리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네. 세척하고 그다음은 그걸 어떤 용도로 재활용할 것인가 이제 뭐 마대로 할 것인가 이제 에코백으로 만들 것이냐에 따라 이제 재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드는 이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 네. 재활용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더 이제 뭐 고급스럽게 백화점에서는 디자인을 해갖고 각각 오려 갖고 디자인을 해서 이제 만들기도 하고요.
그 현수막 재활용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사실은
게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장 쉬운 이제 에코백 같은 경우는 시중에 한 2,000원에서 4,000원 정도 판매를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건 한 500원 정도의
생산 비용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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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이 드는 거고 뭐 더 이제 다른 것들은 더 이제 좋은 것들은 더 비싼 그건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소각이나 매립보다는 재활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러면 지금 10%밖에 안 되는 거는 뭔가 그 재활용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이 재활용 시스템을 갖추고 권고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그게 굉장히 이렇게 그 난제입니다. 그 후보자가 그 이제 현수막을 만들 때 하나의 기획사에다 다 맡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작해서 부착하고 철거해서 처리해달라라고 이렇게
철거까지
비용을 네. 지불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는 이걸 재활용해야 될 사실은 의무 이런 것은 없습니다. 네. 그 후보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후보자는 다 맡겼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다 이제 의무를 다했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그 이제 기획사에서 그걸 갖고 재활용 업체한테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소각 업체한테 갖다 주는데 이 중간에 누군가가 조정해 줄 만한 지금 현재의 단체라든가 정부 뭐 지자체라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때 수거해서 갖다가 하지 예. 않아도 어떻게 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예. 없어서 주민들이 저거 좀 떼라 막 이렇게 신고하면 할 수 없이 또 구청에서 나가서 또 하고 네, 그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는 뭐 이제 그렇게 선거 당일이 지나면 이제 바로 철거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네. 부착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네. 오늘은 보니까 없는 걸 보면 이제 다 이제 철거를 했는데 그 지금 현재 이제 행자부하고 그다음은 환경부에서 이제 예. 재활용을 확대시키겠다 그러면서 예산을 이제 투입해갖고 각 지자체에다 이제 재활용을 하라고 좀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네. 제가 이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그 서울시에다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네. 구청에서 어디에서 연락이 왔느냐 재활용 그러면 이제 자기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 그래야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디서 신청했냐고 물어보니까 아직도 서울 25개 구청에서는 아무도 신청한 곳이 없다라고 네. 그 3일 전까지는 그런
구청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아직 모으는 단계일 수도 네네. 있겠죠. 그래서 일단 행안부에서는 네. 총사업비 15억 원 정도 네네. 지원한다고 네. 이제 파악은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재활용 과정이 까다롭고 완전하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면 처음에 만들 때 그 선거용 이제 지금 현수막 얘기하고 있는데 친환경 현수막은 만들 수 없을까요?
아, 그 친환경이라 그렇지만 일회용품이잖아요. 일회용품 한번 쓰고 이제 버려지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매립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은 말 그대로 빨리 썩는 재질이거든요. 빨리 분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네네. 게 친환경인데 네. 우리나라는 그 매립을 하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비용만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인데 아직도 현수막 때문에 고민을 하고 전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 부분들은 네. 바꿔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수막 크기도 제한도 없고 더 많이 할 수 예. 있게끔 왜 법을 바꿨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네. 이런 법들을 계속 바꾸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우리의 환경이 후퇴하는 경제나 국민의 어떤 인식은 선진화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냥 후퇴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그러면서도 또 현수막은 큰 걸 갖다 걸면 좀 이율배반적이죠.
네네. 그러니까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네. 이렇게 현수막을 쓰는 데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뭐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가본 적이 없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을 때 한번 이사장님. 찾아봤거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현수막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이렇게 보니까 네. 각 이렇게 국가에서는 현수막을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아주 강력하게 공보물에 대해서 네. 규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길거리에 현수막 벽보를 못 붙이게 하는 그러니까 일정한 장소에서만 붙이게 하는 이런 네.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시민의 안전, 네.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 도시 경관을 해치는 부분이다. 이런 그 때문에 굉장히 규제가 강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아름아름 이제 어떤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자한테 시민이 직접 이제 자기는 자동차라든가 집 앞에라든가 이런 팝업 이런 것들을 설치해갖고 네. 그 후보를 홍보해주는 이 정도의 이제 역할을 하고 아니면 요즘은 SNS라든가 인터넷 발전해 있고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하기야 이 휴대폰 보급률이 우리나라 거의 뭐 100% 그럼요. 아닙니까 거의 네네. 그러니까 이걸로 활용하면 참 많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디지털에서 소외되신 분들을 네네.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홍보물은 있어야 되긴 예, 하겠습니다만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폐기나 재활용 얘기를 했지만 애초에 이걸 만드는데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얼마나 드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이제 그 이 선거 현수막이 한 10m 정도 되거든요. 네. 10m 되면 그 뭐 하나 개당 한 18만 원 정도 하는데 네. 서울시에서 후보자들이 다 이제 그 만약에 동마다 이제 두 개를 설치를 한다 그러면 124명이에요. 네. 그렇다 보면 한 10만 개 정도가 설치가 되고 서울 시내에만 네. 그거는 이제 그 이렇게 정당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에 붙인 현수막을
빼고 나머지 예. 네. 그런데
그리고 나면 예. 이렇게 하면 한 190 1억 정도의 비용이 현수막을 만드는 비용이죠. 네. 그리고 이 비용은 대부분이 다 이제 그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그런데 선거 끝나고 뭐 또 승복 현수막 이런 것도 걸리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그 현수막이 점점 발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프린팅도 쉽고 요즘 배달도 쉽고 모든 게 좀 간편해져서 더 현수막을 달기는 용이해진 것 같아요. 저희들도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면 현수막 달지 못해도 양쪽에서 잡고 하는 거라도 만들어서 마치 모임이 좀 뜻깊은 것 같고 기념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서 하긴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거 버릴 때가 걱정이더라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계속 쓸 수 있는 걸로 만들자. 날짜를 빼자. 뭐 연도를 빼자. 이런 논의도 하거든요.
예. 근데 선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현수막이 이제 이게 이 딱 저기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이물질이 들어간 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글자를 빼고 계속 글자를 집어 넣으려면 거기에 그 이렇게 뭐 이렇게 이물질이라고도 다른 이제 또 뭐 펜이라든가 뭘 이렇게 집어 넣어야 되는 그런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말 그대로 예전에는 재사용 현수막을 만들었습니다. 네. 재사용 현수막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4년 후에 또 다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는데 법적으로 이제 이게 허용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물질이 들었다는. 그러니까 지우고 그럼 날짜를 지우고 다시 이제 적어서 이제 쓰는 이런 방법을 했는데 그거는 불법이라고 이제 평가가 났습니다.
어쨌거나 현수막이 환경에도 해롭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 그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고 가끔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바람 많이 불 때 이렇게 막 하면서 차량 지나가는데도 방해하고 겁이 날 때가 좀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거 홍보물, 그러니까 현수막뿐만이 아니라 공보물이나 벽보 같은 이런 선거 홍보물도 또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현수막처럼 재활용이 어렵습니까?
일단은 코팅이 되어 있고 화려한 사람의 얼굴과 모든 것들이 그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네. 인쇄물을 지우는데 또 유해 물질이 들어가 화학 물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어떤 후보는 보니까 철심을 박아나가고 그 철심을 다 빼야 되거든요.
그게 인건비도 보통 들지 않겠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가 실질적으로 경제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재활용이 되는데 재활용하는 데도 있어갖고 경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경제성이 없으면 재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런 그 문제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재활용은 되지만 사실은 재활용하기는 어렵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22대 총선에서 선거 비용으로 꽤 많은 금액이 수천억 대의 금액이 집급되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이제 후보자가 당선이 되거나 그 유효 그 투표 총수의 뭐 15% 이상 득표를 하면 그 이제 뭐 선거 비용 그 제한의 범위 안에서 전액을 보전해 주니까 결국 이런 홍보물이라든가 현수막 이런 것도 보전해 주는 셈이 되는 거고 그럼 그 돈이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인 거잖아요.
세금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더 이게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국민들은 사실은 환경을 생각해서 일회용 컵도 줄이고 굉장히 아끼지 않나요? 비닐이랑 종이 하나 아끼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국가를 대표하는 그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지방선거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을 대변해갖고 그걸 아끼고 그런 비용에 쓰지 말아야 되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심지어 그럼 반찬가게 가는데 집에서 그릇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친환경 백 이런 거 가져가고 정말 자연을 환경을 그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국민을 대표한다는 분들이 참 당당하게 그러니까 현수막 설치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어쨌든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데 계속 이런 쓰레기 를 만들어내면서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것들은 문제가 많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현수막이나 공보물 없이는 정말 선거를 칠 수 없는 것일까? 아까 뭐 다른 나라 예를 들어보면 또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나라에서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어렵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이 우리나라가 홍보물 이제 현수막 같은 것들 만든 이유도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좀 이렇게 약간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죠? 네. 시골 같은 데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크게 해갖고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1번, 이름이 누구다. 그 이제 그 정도 이렇게 그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게 시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장 이렇게 학벌이 높아요. 그 어르신네들도 요즘 글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글들은 다 아시고 진짜 이제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는 뭐 그 아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 같은 경우에도 좀 디지털을 잘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또 뭐 공보물이라도 그 신청을 하면 들을 수 있다라고 네, 봐요. 네. 그 외에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떨 땐 짜증나면 아, 찍고 싶지 않아 이런 네, 생각이 그러니까 들 정도예요.
95%는 네.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빨리 이번 그래요. 국회가 22대 국회가 네. 개원되면 저는 이것부터 좀 이렇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사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다니세요. 예. 좀. 네. 예. 이때 되고 말씀하시다 또 이제 또 잊혀서다 또 지방선거 할 때 또 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텀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계속 주의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급적 안 쓰고 또 쓰게 되더라도 재활용을 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텐데 차제에 좀 얘기 좀 해볼게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네. 최근에는 뭐 그 폐의 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잠깐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점점 이제 플라스틱 사실은 너무 많이 지구에서 사용을 했고 그 플라스틱이 지금 현재 재활용하지 않으면 이 지구가 진짜 이 살아가기 힘든, 네. 지구가 생존하기 힘든 이 상황까지 이제 되다 보니까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하나는 그러면 버진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
무슨 버진?
석유에서 바로 추출한 네. 새 플라스틱을 만들지 말자는 아. 게 전 세계 지금 움직임입니다.
그걸 그리고 버진 플라스틱이라고 예, 예. 해요.
그게 이제 또 이제 2000, 그 이렇게 우리나라 11월 달에 탈플라스틱 협약 최종회의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보면 이제 순환 경제에 이제 그런 플라스틱을 다시 재사용하거나 아니면 다시 기름으로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사용을 하자는 아. 움직임이 크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약 한 22조 원 정도의 네. 이제 이런 폐플라스틱 산업들이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27년까지 한 775억 달러 정도의 이제 네. 성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럼 재활용 시장에 대한 전망은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굉장히 전망 크고 우리나라 네. 이제 굴지의 기업들 뭐 SK라든가 LG라든가 롯데 GX 칼텍 이런 굴지의 기업들 지금 이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네.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미화 자원순환 사회연대 이사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8분입니다. 압도적인 인구수로 베이비 부머라고 불리는 세대 고도 성장기를 거쳐온 60년대생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60년대생에 초점을 맞춰서 한국 사회의 변화와 노후 준비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 책 60년대생이 온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권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60년대생이시죠?
예. 저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저도 그러네요. 예. 책 제목이 60년대생이 온다예요.
예.
60년대생에 주목한 이유가 뭘까요, 저자가?
일단은 인구, 여러분들 인구 구조를 통해서 사회 변화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말을 써도 되려나 뭐 쪽 모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런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60년대생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60년대생이 한국 전체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넘는 베이비붐 세대의 주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라는 사람들이 1차 베이비붐 세대가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고 2차 베이비붐 세대가 그러니까 1, 2차 합쳐서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거든요.
네, 네.
이들이 남한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67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이렇게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가 딱 뭉쳐가지고
네.
이렇게 뭉쳐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왜 고령화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분들이 단체로 때를 지어서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 엄청난 덩어리 하나가. 이 중에 가장 핵심되는 인력이 60년대생이에요. 60년대생들만 네. 놓고 보게 되면 860만 명으로 전체 베이비붐 세대의 한 절반 정도 됐고요.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세대가 또 굉장히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그 어떤 세대보다 경험적 동질성이 굉장히 높은 세대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60년대생들은 그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아,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 전 세대들까지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지만 이분들 때부터는 고등교육에서 대학 진학률이 지금보다 먼저 지금 거의 7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위지만 이거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그 유명한 게 80년대 초반 학번들이죠. 뭐 정계와 뭐 재계 그 8위 학번이라고 그러지 82년도 대학 입학했던 분들이 뭐냐면 졸업 정원제 때문에 그 81년도 82학번부터 확 늘어납니다.
네.
대학교 입학 정원이 절정제라고 그래서 옛날에 네. 졸업 정원제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했었던 거고 또 이들은 그 경제적 경험도 굉장히 비슷하죠. 왜냐하면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네.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네.
직장 다니다가 외환위기를 한번 맞고 그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를 또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네.
이 외환위기와 2008년도 금융위기 겪으면서 이 이벤트는 동일했지만
네.
이 이벤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갈라져 있죠. 또.
굉장히 갈라져 있는 세대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들은 가장 한국 사회가 가난했던 시절에서부터 고성장해서 잘 사는 시절까지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은 6.25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는 이게 저개발 국가였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거의 선진국이거든요. 우리가 네, 뭐 네. 개발도상 이머징 마켓이라고 그러지만 국민소득 3만 달러 되는 나라를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과정을 다 거친 세대고 또 이들이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대들이 한국 사회에서 노인이 되면서
네.
현대사에서 아마 과거 어떤 노인들보다 돈이 많은 노인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고등교육을 받은
국민연금도
그렇죠. 88년도에 도입됐으니까
네, 가입돼 있는 분들 네, 많고
그렇기 네. 때문에 돈도 제일 많고
네.
가장 교육도 많이 받았고 또 한국 경제 성장의 과실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네.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만들어 나가는 한국 사회 시니어 어떤 문화에서도 이 분들이 굉장히 중추적인 세력이 될 거기 때문에 60년대에서 이제 주목해서 보자라는 게 이 책 저자의 메시지죠.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베이비붐 세대의 허리이자 고도성장기와 민주화의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겪고
예.
외환위기를 거치며 오늘날의 양극화 지형을 탄생시킨 세대다.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녹아있습니다. 이 문장에.
그렇죠. 굉장히 네. 드라마틱한 한국 현대사를 경험했던 세대죠.
네. 이 저자가 김경록 박사시죠.
예. 예.
네. 대표적인 은퇴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예, 맞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60년대생들 하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하나둘씩 이제 그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새로운 인생 2막이 열리고 혹은 2막을 이미 시작하신 분들인데
예.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 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개념이 N차 인생.
N차.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N승 이러잖아요. 제곱근. 3의 N승, 뭐 3의 제곱 2승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N차 이상. 과거의 삶은 그 3막 구조였다, 단순한.
어떻게요?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면 학습하는 1막,
네.
일을 하는 2막,
네.
은퇴해서 생업에서 벗어나는 3막.
맞아요.
그러니까 역할이 나이에 따라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처럼 규칙적이고 이렇게 직선형의 삶이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삶의 시기가 시기에 따라서 과거와 같은 이렇게 단락지어진 분업화가 깨지는 시기로 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학습 일 은퇴가 아니라 학습 일 휴식, 학습 일 휴식, 학습 일 휴식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되는 형태로
은퇴라는 게 없다는 네, 거죠.
그렇죠.
어떻게
커리어,
보면
예, 커리어가 발전해 나간다.
네.
뭐 저자가 보기에는 이런 패턴은 단순하게 지금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한테는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새롭게 배우고 휴식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재취업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될 건데
휴식을 해서 다시 일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검증받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좋게 얘기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건데 또 나쁘게 얘기하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에.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 N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전문성이고요. 그 재취업을 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충분히 추측하실 수 있듯이 전문성이나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재취업 훨씬 더 잘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저자의 표현이 재미난데 기술은 삶의 배당을 준다.
삶의 배당을 준다.
네, 뭐 저 네. 전문성과 기술은 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요.
자, 은퇴 전문가의 책이다 보니까 은퇴 이후의 자산 운용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아직 못 읽어봤는데요.
예.
그 노후 자산 운용 어떻게 될지 고민하는 분들 참 많으세요. 특히 예. 은퇴한 몇 년 앞두고부터는 얼굴빛이 달라지시거든요. 고민이 많아지셔서. 이 책의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 도움이 될까요?
이 책은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뭐 오늘 주로 준비해온 것은 그 이런 60년대생에 대한 거시적인 얘기보다도
네.
지금 노후 자산 운용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많이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건데 오늘은요. 이 노후자산 운용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쌓아놓은 자산에서 인출을 해서 돈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퇴직을 하게 되면. 근데 이 인출이 돈을 모아 나가는 축적의 과정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자의 비유에 의하면 저도 뭐 한때 산을 좋아했었는데 그 산에 올라가면 사고가 나거든요. 사고가 나시는 분들 대다수는 하산할 때 사고가 납니다.
올라갈 때보다.
올라갈 때 긴장도 하고 하지만 하산할 때 힘도 좀 빠지고 긴장도 풀리면서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인출은 이제 하산과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을 내가 모아놓으면 어떻게 뺏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두 번째 특징도 당연한 얘기지만 근로소득이 그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논리적으로는 근로소득이 있을 때 근로소득으로 우리가 살고 또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투자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시 또 월급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벌충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엄청난 빚을 지지 않는 한은 삶의 유지가 가능해요.
맞아요.
근데 퇴직 이후에는 한번 깨지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크게 깨지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 돈을 모아나가는 얘기 이제 많이 다루잖아. 유튜브에서도 다루고 투자 이론에서도 다루는데 인출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하셔야 돼요.
인출이라니까 그러면
뺏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네. 인출에서 등장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리스크가 뭐냐면 시퀀스 리스크예요.
네.
이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수익률 순서 리스크라는 거예요.
시퀀스가 순서별로.
네. 네. 시퀀스 리스크라고 하는 건데요.
네. 네.
여기서 그럼 우리가 한번 그 간단한 우리가 숫자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3년 동안 1차 연도에는 플러스 27%, 2차 연도에는 플러스 7%, 3차 연도에는 마이너스 13%가 났어요.
네.
하나는. 다른 하나는 다 똑같아요, 숫자는. 근데 순서가 바뀐 거예요.
네.
마이너스 13%, 플러스 7%, 27%.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순서만 다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연 투자 수익률은 5.7%로 딱 똑같아요.
네.
이 순서만 바뀐 거지.
네.
근데 여기 만약에 인출 문제가 개입이 되면 달라져요. 만약에 첫 해 플러스 27%로 시작하는 사람이 인출하는 거와
네.
마이너스 13%로 시작하는 사람이 인출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겠죠.
네.
그렇죠. 돈을 모아나가는 과정에는 내가 첫 해에 손실이 나더라도
네.
나중에 내가 수익이 나면 다 복구가 돼요.
네.
근데 인출을 할 때는 내가 첫 해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인출을 하게 되면 시드머니가 종잣돈이 더 쫄아들기 때문에 이 돈을 복구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그러니까
걸려요.
투자 수익률이 초기에 많이 나는 게 좋다 이 말씀이신
그쵸?
거잖아요.
많이 나는 게 좋은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퇴직 후 초기의 수익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런 의미였어요.
그렇죠.
인출이라는
예.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인출에 관한 연구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 내가 평균 수명이 뭐 90세까지 산다 가정하는데 막 60세 은퇴하고 그러면 30년 동안 우리가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초반에
초기 10년이 네. 30년을 결정한다.
네.
그러니까
10년을 어떻게 잘 투자해서 성공적으로
그쵸.
해야지 어차피 인출은 해야 되잖아요.
그쵸.
최소한에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써야 되니까
예.
결국 인출보다도 투자 수익률을 얼만큼 잘 관리하느냐
같이 중요하다. 해야 되는 거죠. 인출하면서 투자를 하는 시기에
네.
특히 10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네.
고민도 많이 하시고 좀 스터디도 많이 하셔야 되죠.
근데 이제 고도 성장기를 거쳐온 대단한 한 무리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하지만 그 기회에 따라서 내가 그 당시 어디 있었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부가 양극화되고
예.
굉장히 지금 달라진 경우도 많거든요.
예.
60년대생 같은 경우에.
특히 부동산이 컸죠.
네, 부동산도 컸고 예. 여러 가지요.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많이 돼 있긴 한데 왜 우리나라가 노후 준비가 안 됐느냐 그리고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이렇게 낮느냐.
네.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에서 좀 아셔야 되는 거 있어요. 그 돈이 이 책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 왜 국민연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수급액이 노후 준비하는데 이렇게 많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대체율이 낮느냐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입니다. 실질소득 대체율은 더 낮겠죠, 이거보다. 네. 명목소득 대체율이 40%입니다.
네.
그렇게 설계가 됐었어요. 88년도에 도입이 될 때. 근데 이것은 어떤 기준이냐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40년일 때예요.
네.
내가 40년 동안 돈을 냈을 때 내가 명목소득 대체율이 40%인 거예요.
근데 40년을 불입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현재 30년만 다녀도 성공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외국에서 우리가 배워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은 대학 진학률이 높지가 않아요.
아.
그 20살에 사회생활 시작한
이미 입직을 해서.
그러면 20살에 시작을 해서
얼마간이라도 내는 거죠.
네, 60세까지 생활하면 40세기 때문에 당연히 40년. 높아져요.
네.
그리고 우리가 투자 수익에서는요. 마지막 10년의 복리 수익률이 과거 30년보다 더 중요해요.
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10년 동안 급격하게 불어날 시간이 빠져 있는 거예요.
네.
또 우리가 직장생활 보통 25세 하지 않습니까? 25세 하게 되면은 그 우리는 대학 진학률 높으니까 25세에서 55세에 그만두니까 우리는 30년밖에 못 다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논란이 많아지는 거고
네.
두 번째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를 해야 돼요?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평균 실질 퇴직 연령은 73세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생활이 늦고
네.
그리고 55세에 대충 나오고 일찍
네.
퇴직을 하고 그다음 국민연금은 명목소득 대체율이 40년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불입하는 것은 30년이 안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러야 네. 되는데
아무리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가 되고 결정돼서 하더라도 그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60년대의 생이 온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다 이런 제안을 좀 해줬을 것
네,
같아요.
여러 가지 제안이
몇 개만
예,
말씀해
그중에
주세요.
이제 책 네. 뒷부분에 이제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 자본이 흔하고 사람이 부족한 사회에 맞게 한국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네.
그리고 축적된 금융자산, 돈이 쌓여 있으니까 금융자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베이비붐 세대들의 재취업 일자리 인프라를 투자해서 일자리에 건강하게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노력해야 된다.
국가가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예.
사회가.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연금 개혁은 좀 빨리 해야죠.
네.
논란이 많지만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고령사회에 맞게 세금 제도도 지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네.
여야가 입장이 굉장히 가는데 고령사회에 맞게끔 세제 제도도 좀 정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속세라든가 재산세율.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제도들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네.
고령화 사회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상속세율이 높으니까 낮게 좀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건 이제 뭐
책에서.
제가.
아, 책에서.
책에서도 이제 그런 그렇게까지 답은 아. 내리고는 있지는 않지만 이
네.
논의가 좀 공론화 빨리 돼서
네.
제대로 고령사회에 맞게 다시 바뀌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죠.
네. 그리고 연금 개혁은 빨리 할수록 좋다.
그렇습니다.
네, 공론의 장을 상시화해야
예.
된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사회 변화와 노후 준비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60년대생이 온다. 오늘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제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토요일 오후 5시 5분에 방송됩니다. 이번 주에는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